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어제 고립된 민간인에 대한 대피 작업이 개시된 가운데 약 100명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여성과 어린이 100여 명이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건이 허락된다면 오늘 마리우폴 내 민간인 대피가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자포리자시에 도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주 동안 러시아 측과 대화가 진행됐다며 처음으로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이틀간 실제로 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아직 약 1,000명의 민간인과 수백여 명의 부상병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호송대가 민간인들을 싣고 오늘 마리우폴시를 출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마리우폴시 의회가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시 의회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오늘 마리우폴을 떠날 차량에 탑승할 민간인들을 이주시킬 두 곳 추가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회에 따르면 호송 차량은 베르단스크 인근 두 개 마을에 도착하기 전 마리우폴 내 복수의 장소에서 민간인들을 실을 방침입니다. 마리우폴 내 민간인 대피 작업은 어제 현지 당국에 의해 보안상 이유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오는 5일 워싱턴을 출발해 이튿날 루마니아 미하일 코갈리체아누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을 만난 뒤 7일 수도 부쿠레슈티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부쿠레슈티에서는 루마니아 정부와 인도주의 지원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다음으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나라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7일 저녁에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난 뒤 다음 달 코시체 씨와 디슈네 네메케 씨를 찾아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순방은 지난해 7월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래 두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애덤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재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다만 의회 대표단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크리우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투가 동부지역으로 집중되는 세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우선 바라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미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쉬프 위원장은 그의 임무는 어떤 것이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올해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 1,542명의 죄수인들에 대한 사면 또는 형 감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1일 그가 이드 알피트로 휴일을 기념해 죄수들에 대한 사면 또는 형 감축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중요 명절을 계기로 사법부 최고 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죄수들에 대한 집단 사면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는 뒤 열리는 이슬람 명절 이드 알피트르는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이 지난달 29일 붕괴된 가운데 건물 붕괴 50여 시간 만에 두 명이 추가로 구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북한에 대해 핵실험은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내부와 새 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일본 등으로 파이브 아이스 정보 동맹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최고는 14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삼가고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위험하고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aware of reports that the DPRK may be prepar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in the coming months and such an action not only would be dangerous but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 벌써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중 적어도 3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already launched 13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including at least 3 ICBMs, and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ll just underscore that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vity.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대화를 선택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한국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내부와 새 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위성 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로 보이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29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의 새 입구 외부에서 새 건물의 신축과 목재 등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의 증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 25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에서 그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3번 갱도 내부와 외부 주변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의 기존 입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북한이 지난달 말 갑자기 이 같은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 옆쪽에 새 입구를 굴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3번 갱도로 가는 지름길을 내고 있다는 한국 군당국의 평가와 일치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3번 갱도 주변의 새 건물 건설과 기존 건물의 개조 정황과 함께 건설에 사용되는 통나무 더미가 적재된 것이 포착됐으며 이 지역의 이 같은 활동은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번 갱도 새 입구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주요 행정 지원 구역에서도 목재 더미가 적재된 모습이 입구와 저장용 온실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대거 목격됐으며 지난달 위성 사진과 비교해 목재 더미의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미뤄 행정 지원 구역에서도 건설이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구역에서는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전인 2017년에 목격된 것처럼 직원들이 구역 공터에서 배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3번 갱도를 제외한 나머지 갱도와 관련해서는 2번 갱도에서만 최소한의 활동이 포착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4번 갱도는 2018년 폭파 당시 잔해로 무너지고 입구가 막혔으며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사용 직후 입구가 폐쇄되는 등 버려진 채 방치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이 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이 있지만 7차 핵실험 날짜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성사진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7차 핵실험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사소한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단을 넘어서의 분석은 다른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약 6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최근 연이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 터가 확장되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우기 동안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있는 징후도 새롭게 포착되는 등 핵실험장을 사용하기 위해 복구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도 지난 13일 VOA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굴착 정황 등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새롭게 굴착해 당시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 외에는 핵실험장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다며 이는 곧 핵실험장 운용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이달 3일에서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 방위상이 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양국 장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문제는 물론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시 방위상이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28일 기시 방위상이 4일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위협적 행동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당사국 간의 상호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억지 목적을 넘어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공격 조짐에 대한 정밀 분석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토비 덜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국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I think it's very consistent with what North Korea has been saying for quite some time. Some interpreted the
북한이 꽤 오랫동안 해온 발언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북한이 핵 독트린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2013년부터 선제 공격을 언급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관적이었지만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억지력이고 또 공격적이면서 또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덜튼 국장님, 이런 발언에 놀라셨습니까?
Not to me, no. I think as Bruce suggested and I agree, there's a continuity with the way that North Korean.
그렇진 않았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건 북한 지도자들이 한동안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 발언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주목되는 건 근본 이익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미국의 최근 핵태세 검토를 꽤 가깝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태세 검토는 미국 핵공격의 기본적인 역할이 핵공격에 대한 억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북한도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생각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튼 국장님, 그렇다면 김정은은 미국을 모방하고 있는 건가요?
I think so. Just I'm sure there's other reasons for him to formulate the statement in that way. But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발언을 공식화하려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핵무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북한의 근본 이익은 무엇인가요?
Well, for them, nuclear weapons serves a number of purposes. So military and domestic.
그들에게 핵무기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군과 내부적 목적, 그리고 외부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2013년 핵과 관련한 법령에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핵의 역할은 억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점령군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하고 있죠. 그들은 공격 대상에서 군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했던 선제 공격과 관련한 언급에는 그들이 미국의 선제 공격에 앞서 선제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공격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적인 군사훈련이나 성명을 새로운 도발로 인식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한반도 위기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덜튼 국장님,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I think we should take it as seriously as we have been tak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or quite some time.
꽤 오랜 시간 북핵 문제를 경험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술핵 무기로 불리는 무기 개발을 통해 미묘한 역량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선제 공격을 좀 더 강조한 독트린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 정말 중요한 건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우리가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심코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의 선제 공격이 가능한 일인가요?
It depends on, you know, very good intelligence that you have detected.
매우 좋은 정보 분석에 달린 일입니다. 미사일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또 핵탄두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공격이라는 사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이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 공격 모드로 발사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정보 분석관은 백악관 집무실로 달려가 그들이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최선의 추정치 혹은 추측을 바탕으로 대응을 위한 발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항상 선제 공격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보복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이미 발사돼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를 막아주길 바랍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한국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It was sort of surprising why President-elect Yun's comments about preemption were
윤 당선인의 선제 공격 관련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논란을 일으킨 점은 사실 놀랍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은 선제 공격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3축 체계,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이 공언해온 정책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체계를 많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대량 응징과 같은 말을 좀 더 온화한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책입니다.
덜튼 국장님, 김정은의 최근 연설과 열병식에서 선보인 다양한 무기들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요? 또 미북 관계에는 어떻습니까?
And it's important to take a step back and realize that at some point our objectives have to change.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목표가 어느 시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꽤 오랜 기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는 다른 경로의 외교를 제안합니다. 여전히 힘과 억지력 그리고 미한동맹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긴장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북한과 관여할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릭러 선임연구원과 덜튼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미한 동맹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미한 동맹을 통한 국가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묻는 의원 질문에 북한의 그동안 말과 행동을 볼 때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선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남북한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특히 대북 인권 정책과 관련해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새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선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제안국 참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자는 지역과 글로벌 외교와 관련해선 미한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라고 하는 이런 협력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의 참여국이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현 정부와는 달리 미한일 3국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며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하에 양국의 실질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사드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미한일 군사 동맹화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입니다. 쿼드와의 협력이 중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에 대해선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헌법상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중국의 이 점을 강력히 인식시키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늘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미한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이 최근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안은 북한 문제에 앞서 한일 관계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미 대중기조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고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 이런 분위기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 의제와 기대를 엿보게 합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them. But we also have the importance.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연초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일본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과 관련해선 이달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노선을 택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잭미드 상원군사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현재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물으면서 미한 간 대중협력 강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e Chinese are targeting our alliance with Korea? What insights might you share with us in terms of that effort?
또한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동시에 유사시 한국의 역할도 거론되기 시작해 이 역시 향후 떠오를 주요 미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계획과 관련해 미한 정부 간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부분에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결의안과 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미한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일본 등으로 파이브 아이스 정보 동맹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스는 뉴질랜드가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으며 내각은 일본과의 협정을 진전시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켜 파이브아이즈 플러스를 구성하는 방안에 지지하느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국가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파이브아이즈는 뉴질랜드가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이브아이즈 협정이 정보, 경찰, 국경보안, 국방, 사이버, 그리고 기타 보안 관련 자산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구속력 없는 협정은 정보를 공유하고 우려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려 사안에 관해 뉴질랜드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행동을 취할지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파이브아이즈 보안정보협정의 오랜 회원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1948년 캐나다가 합류했고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1956년에 가입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상부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한반도 내 민주적인 책임 규명과 독재 통치 사이의 대결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새로 선출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북한 정권에 훨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윤 당선인이 유족들을 위해 판결을 이용해 북한의 법원이 명령한 액수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면서 아닐 경우 청와대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한국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상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시각 29일 피살 공무원의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상대로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현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이 씨는 한국 측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군은 다음 날인 9월 20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했지만 승선시키지 않고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아 북한에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조카들 명의로 각각 1억씩 그 손배 청구를 했는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현 정부는 동생의 죽음을 그냥 월북이다라고 매도를 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예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또 동생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말을 못한다면 수많은 그 희생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씨는 동생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의 날이 올 때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을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정의 추구가 필요한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거듭되면 북한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we're dealing with a horrific regime that'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its own people. So it's important that in
숄티 의장은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끔찍한 정권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Warmbier family has been able to collect some compensation. Not much compared to the entire amount awarded to them. Nevertheless, there are North Korean funds.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비어 가족이 예를 들며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북한의 불법 자금과 관련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고문하고 사망케 했다며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2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비어의 부모는 해외 억류 북한 자산을 추적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에게 북한 동결 자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의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압박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오는 5월 10일 한국에서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 경협과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한국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집권한 보수파 행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10년간 추진해온 대북 햇볕 정책을 수정하고 정책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 3천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개방 3천이 뭐 결과적으로는 뭐 관찰이 안 됐습니다만 핵의 진전이 있으면 대폭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정책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초기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해왔던 연간 3-40만 톤의 대북 쌀과 비료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출범 초기 남북 간의 문제가 됐던 것은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3월 27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한국 당국자를 추방하면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는 7월 11일 금강산을 방문한 한국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2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대북 5.24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그 2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의 도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호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름가량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약속을 실천해 신뢰를 쌓아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얀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와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서는 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등 대남 위협을 숨돌릴 틈 없이 이어갔습니다. 2016년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2월 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서해상으로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 조치로 2004년부터 가동되어 온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폐쇄되면서 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5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공단에 입주했던 120여 개 한국 기업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남북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보수파 정부는 북한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결국 긴장만 고조되고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Conservatives are not willing to give the North Koreans what they want. And the North Koreans are, you know, figures that that would be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진보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에는 험악한 남북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에 대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 29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한 두 정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진보파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파격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북한을 외교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n unconventional president in the U.S., a progressive administration in Seoul, so they had the kind of the things kind of laid out in front of them.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올 1월부터 13차례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데 이어 한국을 겨냥해 핵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파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1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촌을 연상케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고도화 움직임과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감안할 때 남북 관계가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그때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이 핵
능력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강대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권교체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 모두 강경책에 무게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최고는 14도에서 25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7도, 최고 22도, 남포도 맑고 최저 8도, 최고 22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2도입니다. 사리원 맑고 최저 6도, 최고 22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5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6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는 0도, 최고는 2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24도. 청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구름 끼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2도, 최고는 1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3m가 되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2m가 되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어제 고립된 민간인에 대한 대피작업이 개시된 가운데 약 100명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여성과 어린이 100여 명이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건이 허락된다면 오늘 마리우폴 내 민간인 대피가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자포리자시에 도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주 동안 러시아 측과 대화가 진행됐다며 처음으로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이틀간 실제로 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아직 약 1,000명의 민간인과 수백여 명의 부상병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후송대가 민간인들을 싣고 오늘 마리우폴시를 출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마리우폴시 의회가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시 의회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에 이같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오늘 마리우폴을 떠날 차량에 탑승할 민간인들을 이주시킬 두 곳 추가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회에 따르면 호송 차량은 베르단스크 인근 두 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마리우폴 내 복수의 장소에서 민간인들을 실방 지웁니다. 마리우폴 내 민간인 대피 작업은 어제 현지 당국에 의해 보안상 이유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오는 5일 워싱턴을 출발해 이틀날 루마니아 미하일 코갈미 체아누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을 만난 뒤 7일 수도 부쿠레슈티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부쿠레슈티에서는 루마니아 정부와 인도주의 지원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다음으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나라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7일 저녁에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난 뒤 다음날 코시체 씨와 비슈네 네메케 씨를 찾아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순방은 지난해 7월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래 두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애덤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어제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현재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다만 의회 대표단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크리우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투가 동부지역으로 집중되는 세 국면에서 어떤 지원을 우선 바라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미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슈프 위원장은 그의 임무는 어떤 것이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올해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 1,542명의 죄수들에 대한 사면 또는 형 감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0일 그가 이드 알피트르 휴일을 기념해 죄수들에 대한 사면 또는 형 감축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중요 명절을 계기로 사법부 최고 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죄수들에 대한 집단 사면령을 허가해왔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끝난 뒤 열리는 이슬람 명절 이드 알피트르는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주상 복합 건물이 지난달 29일 붕괴된 가운데 건물 붕괴 50여 시간 만에 두 명이 추가로 구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여성 한 명이 들것에 실리는 장면을 내보내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저녁에 다른 한 명의 생존자가 구출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구조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약 20명, 이 밖에도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39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국이 관리 부실 의혹이 있는 건물 소유주들 포함해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